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야대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니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인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쥐어준 이적들을 행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출애굽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용기를 내어서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하시며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왕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들이 원을 그리며 춤추고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바로 왕의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 다섯 마리와 고양이 세 마리, 닭 두 마리, 오리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키운 개 한 마리가 와서 우리들이 믿는 신들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실종합운동장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드리고 춤도 추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야, 내가 니네들을 키우는 것은 너희들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즐겁기 위함이야. 너희들을 나의 장난감으로 키우는 거야. 죽은 장난감은 재미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을 키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장난감이라는 기계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 단언했습니다. 몰라서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무슨 능력이 있으며 또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청에 더 많은 부역을 부과했습니다. 이전에는 집까지 주고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서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석구석을 누비며 논밭을 다니면서 추수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벼, 보리 등의 줄기를 잘라서 짚으로 사용했습니다. 참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즉 그들은 그 노예들의 최하급 관리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왕에게 직접 호소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바로왕이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네들이 사정을 아려면 원상 복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는데 바로왕은 때리는 시어머니이자 말리는 시누이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밖에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광어나 또 가자미처럼 옆으로 째려보았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취한 반응을 출애굽기 5장 22,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치 모세의 심정은 명령을 받고서 자신이 이끄는 소대나 중대원들을 데리고 적진 한가운데까지 갔는데 갑자기 보급이 전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무기나 식량은 말할 필요도 없고 통신까지 끊어져서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또는 그 1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인도 총리를 만나러 갔는데 그가 제공받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딸랑 통역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화가 나고 좌절감, 절망감 등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자신 앞에 있는 그 일들이 엉키고 엉켜서 평생 풀어도 아니 영원토록 풀어도 풀 수 없는 자기가 살았던 그 호렙산만큼이나 큰 실타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의 가장 훌륭한 점은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또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줄 만한 애굽의 귀족들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세와 같이 그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드린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입니다. 하박국이 사역하던 시대는 유다의 국운이 거의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도록 그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촉구를 받고서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범죄하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있었고 약탈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비와 다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이고도 신앙적인 문제는 더더욱 심각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해이해졌다고 하는 것은 풀어지거나 느슨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마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리는 명령대로 손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는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내가 손을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무엇을 집으라고 하면 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올리라고 했는데 왼손을 올리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앉아있고 한다면 그는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고 또 아예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과 같은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이것은 그와 그의 시대의 답변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때에 와서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모티프가 되었고 그리고 또 1500년 후에는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세가 드린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도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편 기자의 탄식적 기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악인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땅을 사면 땅값 오르죠. 집 사면 집값 오르죠. 주식 사면 주가가 폭등하죠. 고리대금업 해서 돈 벌죠. 좋은 음식 먹고 눈에 힘주고 다니죠. 가는 곳마다 큰 소리 쳐서 다른 사람들 주눅들게 만들죠. 등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살고 돌아다니도록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들은 인정하더라도 혹시 죽을 때라도 비명행사, 즉 뭐 예를 들면 소 뒷발에 차여서 뒤로 넘어져 돌뿌리에 정통으로 머리가 부딪혀서 죽는다든지, 산에 진미를 먹다가 배가 터져서 죽는다든지, 벼락이라도 맞아서 아무런 유언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겠지 싶어서 봤더니 오히려 의인들이 그렇게 죽고 악인들은 죽을 때도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서 정확하게 남기고 잠들듯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의인들이 마음이 너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정말 의미 없고 헛된 일이란 말인가라고 하나님께 한숨과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질문이 많고 또 불평과 원망들이 가득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니까 정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마지막 절인 2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모세처럼, 하박국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모세의 하소연 같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말씀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입니다. 그 이제 그 아타라는 말은 지금 이제라는 뜻도 있지만 곧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모세가 성화의 기도를 드리니까 마지못해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도 보았고 또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로부터 몸에 찬 말을 듣는 것도 보았고 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찾아갔다가 혹을 떼기는커녕 혹 하나 더 붙이고 온 것도 다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의 용어를 빌어서 사용할 때 쓰는 말이 강한 손과 편팔입니다. 우리말에도 그 손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정치권의 큰 손이라고 합니다. 재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재계의 큰 손이라고 하고요. 이런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월가 큰 손들의 투자 비밀. 성경에서 강한 손과 편팔은 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1절에서 강한 손을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2절에서 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행동으로 이해를 합니다. 생일이 되면 언제나 생일 선물은 물론 그 선물 안에 작은 카드를 하나 써 넣어주시던 분,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에는 꼭 내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가시던 분,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시던 분, 새 학년이 되면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물어보시던 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내 생일은 생일에 선물은 고사하고 내 생일이 언제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 뭐 여행을 가더라도 꼭 혼자 가시는 분, 내가 몇 반인지는 고사하고 내가 몇 학년인지도 모르시는 분.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크고 나면 부모의 성품을 알게 되고 부모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품과 인격적인 부분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3장에서 살핀 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고통이 무엇인지 나의 미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간섭도 그 누구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종속됨이 없이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알았던 것을 한동안 잊고 있다가 다시 생각해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늘 말씀하셨거나 유언으로 그렇게 남기셨다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말이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도 기억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작은 것도 세심하게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또 사람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주인공 그 네모리노가 부르는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눈물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내 눈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모릅니다. 심지어 내 배우자도 한 침대를 같이 써도 내 눈물을 내 배우자가 다 알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유한함과 한계 때문에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호소도 우리의 신음도 잊지 않고 계시며 그 신음도 기도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도 기억하시는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곱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일곱 가지 약속은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다고 합니다. 일곱 가지 동사들을 잘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 무거운 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강제 노역에서 오는 짓눌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이나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 않아도 인생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은 언제나 부담이고 고통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짐을 저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노역에서 건지다입니다. 그 노역으로 번역된 그 아보다라는 단어는 노동, 수고의 의미도 있지만 포로의 속박, 또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역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되어 있지만 그 우리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고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역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면 고역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후자가 더 적절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살이에서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각종 중독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쇠사슬에 얽히고 설켜서 만신창이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심판들로부터 속량하다입니다. 속량하다는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친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것마저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그 밭을 도로 사서 그에게 주는 것이 속량하다입니다. 아니면 노예로 내가 팔리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제 값을 지불하고 저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속량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작고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뒤에서 봐주기만 해도 시험 과목도 바꾸고 성적을 바꾸어서라도 취직할 수 없는 곳에 취직시켜줍니다. 물론 그 영향력 있는 사람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가장 좋은 그릇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어주심보다 더 큰 용기와 소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약속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는 것, 해주시는 것과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번 돈으로 한 평씩 한 평씩 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블루마블 게임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에 가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처럼 자상하게 또 세심하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고 노동이 가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함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숨이 짧음입니다. 이 숨이 짧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아주 좋은 한 글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의 숨이 짧았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흥! 예, 코를 푸는 것도 아닌데 예,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마음의 상함은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의 상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출애굽이고 가난이고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그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할 일이 많다입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우리 자화상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가 바로 우리의 핑계입니다. 예배요? 성경 공부요?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많이 바쁘시죠? 라고 자주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면 언제나 자기가 가진 시간보다 자기가 할 일이 더 크게 보입니다. 언제나 시간은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100% 즐겁게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 생활하고 전업주부 일을 보고 사생활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눌림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상한 마음을 치유해 보겠다고 다른 방법으로 발부둥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부를 노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마음의 상함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상함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와서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편안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편하게 달라는 겁니다.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살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온전해져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그때 내 뜻대로 되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아마 등에서 최소한 식은땀이 한 바가지씩은 흐르실 것입니다. 과정은 싫으니까 결과만 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욕망이고 도박입니다. 과정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 두 절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들어가서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모세는 이미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었습니다. 단지 자라 정도를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자라의 천배, 만배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다시 들어가다에 해당하는 단어 보는 들어가다, 돌아가다, 오다는 뜻도 있지만 전쟁터로 침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심정이 전쟁터로 가는 것보다 더 참담하고 심각합니다. 바로왕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있고 병거가 있고 또 활이나 칼과 같은 무기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딸랑 형 한 명과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3일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러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에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외로 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있지만 그 일로 인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길을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입술이 둔하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적으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변명하는 주특기입니다. 모세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그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꼭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나 자신을 주눅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여러 번 본 영화가 아마데우스입니다. 볼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 살리에리는 음악으로 유명해지고 싶었고 불멸의 작곡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자기 음악을 말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자신은 평생 하나님께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요제프 황제의 음악 선생이 되고 궁중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를 만나고 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레리는 그렇게 천박하게 사는 그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재능만 주셨다고 분노하면서 모차르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자신도 결국 정신병동에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왕과 모세,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는 서로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임금이 아니라 모세이고 그 영화의 감독의 카메라가 모차르트가 아니라 살리에리에게 집중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부르셨고 또 우리가 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자란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르셨기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5절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성경에 여러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족보 부분을 읽을 때 아예 모르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그 족보의 내용을 모르는 것은 물론 그런 족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족보가 자기 이야기, 자기 집의 이야기라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줄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후에 26절과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아론과 모세, 이 모세와 아론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는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두려운 바로의 왕궁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으며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다면 바로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도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곳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6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8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9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성품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듯이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제 선친을 떠올리면 그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26년 전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실패를 하고 그 재수를 했습니다. 당시 제 집은 가난해서 그 제게 따로 공부방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제가 살던 집에 조그만 다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락은 높이가 낮아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등을 굽혀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이 제 공부방이었는데 그 간이 책상을 하나 만들고 그 의자를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스티로폼으로 그 의자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 의자에 글자가 몇 자 써여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읽고는 제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스티로폼으로 만든 그 의자에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고생의 의자. 제 선친이 써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재수를 낳는 아들의 모습이 안 돼 보였었나 봅니다. 비록 1년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감당하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네가 고생하는 일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아버지의 격려였습니다. 제 선친은 제게 평소에 한 번도 제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다섯 자의 글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은 제게 있어서 그 어떤 해보다 소중한 한 해가 되었고 저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선친도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격려와 함께함도 그렇게 용기가 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멈춰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잘 인지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불러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려다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느라고 노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